민수기 6장은 나실인에 대한 법입니다. 어제도 살펴봤던 것처럼 1장은 인구조사, 2장은 진 배치하고 행군 순서를 짜는 일, 3장은 레인의 인구조사, 그리고 4장에서는 레인들의 업무 분담, 그리고 철저하게 인구조사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행진할 것인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각각 자기 맡은 대로 섬기도록 이렇게 인구조사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장부터 4장까지는 그렇게 인구조사하고 섬기게 하고, 5장, 6장은 특별히 부정한 것 제거하고 또 성결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게 할 것인가 하는 그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5장 어제 아침에 어제와 그제 살펴볼 때 세 가지 분리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분리,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어떤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이웃에게 어떤 손해를 끼쳤으면 속건 재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배상해 줘야 된다.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해 주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 세 번째는 가정 안에서 부부 간의 어떤 의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하나 되어 섬기게 될 것인가, 섬기게 나갈 것인가. 그래서 이 세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 다음에 가정 안에서의 회복, 이렇게 하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6장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5장에서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부정한 것을 제거하라라는 그런 이야기였지만, 6장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려 헌신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라라는 나실인의 법을 정해주셨습니다. 이 나실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나자르에서 온 말인데, 구별되다,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실인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레인들, 제사장들은 날 때부터 이제 레인으로 제사장으로 이렇게 구별돼서 헌신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반 백성 중에서, 일반 평민 중에서 이와 같이 제사장처럼 구별하여서 헌신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평생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저는 이 기간 동안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구별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라고 이렇게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서원도 부모가 서원해서 하는 경우가 있죠. 삼손처럼 부모가 하는 경우도 있고 스스로 서원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실인의 법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자, 오늘 2절 그렇게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실인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사실은 나실인이죠. 이제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잖아요. 거룩한 백성,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렸다. 사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나실인과 같은 거죠.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사람 가운데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세 가지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 아니라 네 가지죠. 먼저는 이제를 말씀했던 것처럼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실인으로 소원하여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식을 나실인으로 드리겠습니다 라는 이 소원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세 가지를 지켜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3절,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라고 철저하게 포도주를 먹지 말라, 포도 열매도 먹지 말라, 포도 씨도 먹지 말라. 왜냐하면 그 포도 자체가 술을 만드는 원료이기 때문에 이 술을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포도주와 독주, 맥주를 멀리하라. 이 포도 처음에 포도주는 마시기 쉬운 것이지만 그러나 나중에 보면 이게 이제 독주가 되거든요. 잠언 23장 쭉 이제 뒤쪽에 23절 이하에 보면 이것이 슬슬 넘어가서 결국은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 바로 이 포도주입니다. 그러니까 마실 때는 정말 달콤하게 잘 술술 들어가죠. 그런데 이게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실수하게 만들고 또 망가뜨리게 만드는 요인이 이 술입니다. 특히 이 성결함을 지키는 것 최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즐거움을 위해서 마시죠.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물론 고통, 자기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마시거나 아니면 즐겁기 위해서 술을 마신다거나 그랬을 때 사실은 우리 주님보다 술 주자가 주님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괴롭다면 나의 하나님께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그 괴로움을 맡기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술로 내 인생의 괴로움을 해결하려 한다? 그러면 그 술이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또 내 기쁨, 내 즐거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우리가 배우고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술에서 즐거움을 찾는다? 술이 또 하나의 주님이 되고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은 즐거울 때 마시나 괴로울 때 마시나 다 이 하나님만을 우선시해야 되는 이 일에 있어서 이 술이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시린으로 서원을 했다면 이 독주나 또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포도주와 독주는 분별력을 떨어뜨려서 죄를 짓게 하는 아주 위험한 요소입니다. 창세기 9장 21절에 보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노아의 모습에 대해서 나오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 이 노아 그 홍수 때 다 심판받고 노아와 이제 노아를 비롯한 여덟 식구만 구원받아서 거기서 새롭게 하나님이 새 인류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 벌거 벗었어요. 예. 그 일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샘과 야벳과 그다음에 그 가나안 그래서 가나안의 저주가 임하는 이 술로 인하여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술 취하지 않았더라면 그러지 않았겠죠. 물론 거기를 통해서 자기 자녀들 가려준 자녀들 그것을 이렇게 드러낸 자녀들 이게 드러나기는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노아가 이 술에 취한 것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레위기 10장 9절에 보면 레위기 10장에서는 아론의 자식들인 제사장이었던 나답과 아비우가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는 다른 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죽임당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 이후에 레위기 10장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나답과 아비우가 죽은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다른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는 다른 불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럼 왜 다른 불을 드렸을까? 아까 레위기 10장 9절 말씀을 유추해 볼 때 아 이네들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드리지 않냐고 엉뚱한 불을 들여서 이렇게 죽임당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이 포도주와 독주는 우리를 하여금 분별력을 잃게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살지 않냐고 엉뚱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죽임당하게 만드는 일이 바로 이 포도주와 독주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군데 찾아볼게요. 이사야 28장 5절과 7절 말씀인데요. 이사야 28장은 에브라임의 임할 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북쪽 이스라엘 에브라임이죠. 에브라임의 임할 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자, 먼저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7절 예.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고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저들이 포도주와 독주로 마시아마 엿걸음친다, 엉뚱한 데로 간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않냐고 비틀거리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재판을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삶을 산다. 마치 개처럼 비 옆으로 가는 인생, 똑바로 가지 않냐고 옆으로 간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엉뚱한 대로 가고 비틀거리고 삶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비틀거리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의 독주에 취한 모습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에브라임 곧 북이스라엘 자체도 역시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나시린으로 서원된 사람은 철저하게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포도 열매도 먹지 마라, 씨도 먹지 마라, 거기에 다 원료이니까 그만큼 성결함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요즘이야말로 이 나시린의 성결함이 요구될 때 아니겠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직분을 맡으면서도 여러분들이 술에 대해서 별로 요즘은 경각심이 없더라고요. 당연하게 뭐 술 한 잔쯤, 아니 뭐 직장 다니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서 술을 마시면 또 자랑삼아 하신 분도 있어요. 자랑하신 분도 있는데, 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랑하지 마시고, 뭐 어디서 술 마시고, 예, 그걸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 첫 번째가 성결함인데, 그 성결함을 위해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말씀, 입에도 대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한 잔이요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열 잔이 되고 결국은 그 술로 말미암아 실수하게 될 것이고, 그 술 때문에 자기는 그 즐거울지 모르지만 그것을 보는 다른 사람들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욕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믿는 기독교를 무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욕을 먹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물론 문화에 따라서 이제 술을 자연스럽게 마시는, 그 포도주가 음료수처럼 마시는 그런 문화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문화에서는 이 술을 마시는 그 자체가 사실은 이 좀 보기에 덕을 끼치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마신다 해서 구원의 문제는 없죠. 우리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결함을 해친다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바로 이 술에서부터 나온다. 술에 대해서는 성경이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잠언 23장을 잘 살펴서 잠언 23장 20절 이하를 한번 잘 보십시오. 술이 얼마나 우리에게 해악을 끼치는가를 잘 들으세요. 술의 속성에 대해서도, 요즘 말하는 폭탄주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그렇게 성경은 정말 없는 것이 없습니다. 다 술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죠. 어떤 분은 또 술 취하지 말라, 술을 안 취하면 되잖아요. 이게 술을 마시다 보면 안 취할 수 있거든요.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이렇게 해서 술 취하게 됩니다. 술 취하면 노아처럼 실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답과 아비우처럼 하나님 뜻을 뜻대로 살지 않냐고 결국 죽임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술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이 요구하는 성결의 조건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을 버려야 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다른 즐거움을 버릴 수 있는 그 사람이 그 즐거움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즐거움을 포도주, 독주, 술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의 즐거움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 하박국 선지자에게 노래했던 것처럼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괴로움도 술로 잊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의 수고와 무거운 짐도 괴로움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것이 주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 성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수기 6장은 철저하게 우리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길게 머린 이 그 머리를 길게 이렇게 기르는 것인데, 5절 보십시오.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의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그랬어요.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이것이 나시린으로 드린 사람의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머리 나으면서부터 아예 삭도를 면도 칼을 머리에 대지 않습니다. 계속 길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이 나시린의 그 표시가 바로 머리를 길게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뭐 시체를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포도주를 만든다. 이거는 표시가 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머리를 보면 아, 저 사람이 나시린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나시린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심으로써 도리어 하나님이 자신의 완전한 통치자, 보호자, 인도자가 되심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히 주님을 위해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표시로 나시린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계속 머리를 길었던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나시린으로 서원된 사람이라 그래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삼손 이야기 중에 삼손이 사실은 나시린으로 서원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삼손 이야기 중에 드릴라의 꿈이었죠. 사사기 16장에 보면 드릴라의 꿈에 이렇게 해서 머리카락을 이제 결국은 밀죠. 그리고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할 때 아, 삼손에 무슨 머리카락에 신통방통한 능력이 있는가? 그게 아닙니다. 이 머리카락을 미는 순간에 나시린의 소원이 깨진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진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힘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카락에 삼손의 머리카락에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서원이 깨지는 그 순간에 능력을 상실해 버리는, 그리고 아주 처참한 그런 인생으로 추락해 버리는 삼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이게 유지됐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힘을 얻습니다. 능력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성결함이 깨져버리고 이 나시린 소원이 깨지고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지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인에서 힘과 능력은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소금처럼 맛을 잃어 밟히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삼손이 딱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머리카락 자르지 말고 그 드릴라의 유혹에도 또 블레스 사람들의 그 유혹에도 넘어가지 말고 그것을 딱 지켜야 되는데 그 드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서 머리카락 딱 자른 순간에 삼손은 가장 힘을 잃어버리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게 상징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능력이고 힘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힘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지키며 또 하나님 안에서 그 관계를, 하나님과 그 친밀한 그 교통이 우리에게 힘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삼손은 상징적인 인물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힘을 가졌던 사람입니까? 그래서 힘 하면 상징이 삼손이잖아요. 그런데 그 삼손은 나시린으로 소원되었기 때문에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머리카락이 잘라 나가는 그 순간에 그는 이미 힘을 잃어버리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만큼 그런 요구를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카락, 이제 두 번째가 머리카락이죠. 세 번째는 시체를 만지지 마라, 죽음을 만지지 마라 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7절 말씀입니다. 그의 부모의 형제, 아니 6절,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랬어요. 더군다나 이 그냥 일반 시체뿐만 아니고 7절에 보면 그의 부모의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 몸을 구별한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잔이라. 왜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철저히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나시린이 시체라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데, 죽음은 죄가 초래한 가장 심각한 부정함이었기 때문에 시체에 손을 대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만진 자마다 부정하다라고 말해서 7일 동안 격리하고 그 지난 다음에 또 정결의식을 취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도 시체를 만지지 말라. 이 제사장의 버금가는 이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데 레위기 2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1장 1절입니다. 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자, 뒤에 11절 말씀. 21장 11절 시작.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러니까 부모로 말미암아, 가족으로 말미암아서도 시체를 만지지 말라. 그건 상징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럼 우리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그만 하지 말란 말이니까 그 의미보다 그 당시 레인이나 이 나시리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결정판 아닙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 죄, 이 죽음이 가장 심각한 부정함이기 때문에 부모, 형제, 누이가 죽어도 그 시체에 가까이 갈 수 없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결함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에 닿았다면 다시 오늘 9절 10절을 보면 다시 머리를 깎고 정결의식을 행한 후에 나시린의 서원을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절 말씀 봐보세요.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을 드릴지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때 그 몸을 더럽혔은 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서원에서 지나간 기간 요 이곳 범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무효, 거기서부터 다시 새롭게 서원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날은 무효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얼마나 하나님이 성결함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뿐만 아닙니다. 이와 같이 구별되어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드리고자 원하는 사람은 다 그런 성결한 삶을 요구했는데 요즘 나시린이 누굽니까? 목회자가 나시린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가 나시린 것입니다. 구별되어 여러분을 하나님 옆에 성도로 구별 거룩한 백성으로 드리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독주를 멀리하고 그 다음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 말은 언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언약을.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다음에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부정한 것 멀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과 구별된 백성으로 살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은 성경에서 나시린으로 소원된 대표적인 두 인물이 삼손과 사무엘입니다. 물론 사무엘은 제사장 지파의 자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자기 아들 삼손을 하나님 옆에 서원하여 드리는데 먼저 삼손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자, 사사기 16장 17절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못해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결국 드릴라의 꼬임에 빠져서 그 힘의 비결을 말해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리고 머리카락이 잘리고 나서 힘을 잃었어요. 나시린으로 서원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거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서원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다 이 말은 나시린 서원을 하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두 대표적인 나시린을 통해서 하나님은 딱 비교해서 보여주죠. 삼손은 그 나시린 서원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아주 처참한 인생으로 나중에 물론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서 이게 나시린이 되면서 힘을 마지막 발휘하여서 블레셋 진영의 그 기둥 뿌리를 이렇게 흔들므로 말미암아 3천 명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이제 사사 삼손의 이야기가 끝이 나는 거죠. 그런데 그 나시린 서원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처참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린 삼손. 그러나 사무엘은 그 당시 이와 같이 날씬으로 서운되어서 민족을 살리고 정말 나라를 세우는 그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일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이 두 날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지금 비춰주는 거죠. 어떻게 살래? 하나님 말씀한 어떻게 살래? 어떻게 살고 싶냐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시린의 법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시린은 구별된 자, 성별된 자로 하나님께 일정 기간 혹은 평생을 서원해서 드리는 사람인데, 사실 우리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평생 그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평생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나시린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으로 언약을 지키며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쁨은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의 괴로움도 오직 주님을 통해서 해결하는 그런 인생.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문제를 해결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언약 속에서 힘과 능력을 얻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기도에 힘을 얻을 것이고 능력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예, 무효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 지금까지 내가 헌신하고 수고했던 것은 무효. 하나님이 딱 무효로 때려버려요. 야, 지금부터야. 예, 지금부터야. 그러니까 그만큼 성결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 무효. 지금까지 수고한 것을 무효로 돌리지 마시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